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심이 찝찝해지는 일을 겪을 때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하루에도 실제로는 여러 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차라리 아예 이 말씀과 담을 쌓고 살면은 그나마 이 괜찮은데, 뭐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철저히 분리해서 살면은 그나마 나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지킬 박사처럼 살아가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 하이드로 변해서 살아가면 내 양심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싶을 때 있죠.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삶은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한 자매가 그 교회를 왔다고 해요. 왜 그런 여자 있죠?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 교인들은 이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 힐끔힐끔 그 여자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용히 같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헌금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 봉헌 주머니가 다가오자 이 자매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이 가방을 막 뒤적뒤적거리더니 이 헌금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필 이 교회 목사님은 이 강직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를 못 참고 내려가셔서, 아, 자매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창기가 번 돈과 이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죠, 뭐.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그 얘기했다고 하네요. 아니, 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팁을 너무 많이 주셔갖고 좀 이렇게 돌려줘야 될것 같아서 왔다고. 이 아마 이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요, 우리에게 그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우 구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이런 갈등은 두루뭉술한 비유 몇 개로 설명될 수 없고요, 그둘중 하나를 버리는 식으로 해결될 수도 없지요.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수도원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담쌓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싸우면서 이 영혼을 가꾸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된 자들도 뭐 있긴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실패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수도원 주변에 이 벌어진 이 사생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고아원에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이 못갈 정도였습니다. 그게 뭐 종교개혁 일어나지요. 중세뿐만이 아니라 그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그 교황 프란체스코 전에 이 사임했던 교황이죠. 베네딕토 16세. 이 공식적으로야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 실제로 그 바티칸의 유출 문서 이 바티릭스라고 있는데, 그 바티릭스에 따르면 신부들의 그 성추문과 바티칸 은행의 돈 세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그몇년 전에 개봉한 영화지요. 그 스포트라이트. 혹시 보셨습니까?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 저만 봤습니까? 2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최우수 작품상 수상한 영화였습니다. 그 최우수 작품상 받은 영화 정도는요,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좀 찾아보세요. 안 보신 분들에겐 추천합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걸작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보스턴에서 살았던 추억이 있어서 더 실감나게 봤는데, 이 내용은 그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이 있어요. 지역 신문이죠. 큰 신문사입니다, 나름 보스턴에서는. 이 신문 기자들이 가톨릭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를 폭로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던 이 프로젝트 팀 이름이 스포트라이트였는데, 이 일을 따가지고 영화 제목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보스턴 글로브 신문의 이 스포트라이트 팀은 이 사건을 폭로함에 따라서 이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교황은요, 이 사건 축소를 지시했는데, 지금의 교황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사건을 철저히 진상조사를 밝혀냅니다. 지금까지 이 850명 가까이 되는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으로 성직이 박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티칸 안에서 이 신부들 간에 이 동성 매매춘이 이루어져 이 교황청이 발칵 뒤집혀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이 철저한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이 실망하는 모습 무엇입니까? 야, 위선이죠, 위선. 마치 자신들은 그러한 욕망을 극복한 듯이 보이려고 하면서 뒤로는 아이들 건드리고 이 동성을 탐하는 모습들. 여튼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 두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어디서 이게 소리가 나죠? 아, 여기 스피커 소리구나. 고린도전서의 7장 7절에서 이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각각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섬기게 해줘야지 그러지 못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위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뭐 저는 뭐 다행히도 아주 운 좋게 어릴 적부터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이다. 뭐이 예쁜 애들만 보면 제가 찜했거든요. 아, 찜만 했습니다. 찜만. 그냥 찜만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됐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제가 안 좋아했어요. 제가 찜만 했습니다. 예쁜 애들만 보면 제가 찜은 뭐 찜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거요? 예. 이 독신을 제도화시킨 가톨릭과 반대로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이 반대로 또 결혼을 제도화시켰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장로교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전도사만 해야 됩니다. 이 역시 바울 서신에 근거한 제도인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감독이 되려면 이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고 4절에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뭐 5절을 보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하지요. 이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한 전도사님인데 성품이 참 좋아요.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배울 점도 참 많고 겸손하고 성실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끓더라고요. 이게 막 옆에 있어도 느껴집니다. 한 번은 저하고 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막 저한테 거의 전도하는 수준으로 막 열변을 막 토하더라고요. 막 저는 그 열정에 탄복하면서도 아, 다시는 이 라면 같이 안 먹는다. 이 마음 먹었습니다. 야, 이 열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까지도 이 자매가 없습니다. 이 자매들이 그 전도사님한테 매력을 못 느껴요. 여러 번 소개팅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이 자매를 소개시켜줄까 했는데, 아이, 그 자매한테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막, 아니, 그런 그 타입 있잖아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참 괜찮아요. 막, 너무 매력적이고 진국인데, 여자들은 전혀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러니 아직 이 목사고시 준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아직 못 했거든요. 이 같은 바울 서신을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제도화하고 장로교에서는 저렇게 제도화합니다. 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뭐 성추문이 가톨릭에만 있고 뭐 장로교회는 없습니까? 그뭐 대답하기도 민망한 질문이죠. 그러니 제도는 사람의 성향을 바꾸기보다는 사람을 오히려 위선자로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제도 바깥으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들어 있게 되죠. 영혼을 위해 수도원으로 가자니 뭐 수도원 안에서 온갖 부조리가 발생합니다. 뭐 사생아들이 버려지고 그렇다고 이 칼빈주의자들과 같이 세상에 침투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동료로 살아가자니 교회의 급격한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그 후자에 가깝지요. 한국 교회는 그 수도원적이라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속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신자들의 태도는요, 그 수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잘 묘사됩니다. 이 바다가 세상이라고 하면요, 신자들은 바다에 몸을 담갔지만 이 가라앉지는 않은 상태, 저 계속 이 헤엄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중세 수도원이 아예 바다에 몸을 담그지도 않고 백사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교회는 아예 바다에 푹 빠져서 익사한 상태입니다. 자기는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잠수하고 있다 이러는데 뭐 죽은 상태죠. 실제는 익사죠. 신자들의 자세는 바다에 몸을 담갔지만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계속 헤엄쳐 나가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모를 텐데요. 헤엄치는 거 보통 에너지 드는 건 아닙니다. 물에 있으니까 안 느껴져서 그렇지 그 땀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수도원도 아니고 이 세속화도 아닌 헤엄을 치면서 균형을 잡는 자세. 사실 앞서 말한 결혼과 독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유혹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선자로 만드는데요. 바로 그것이 돈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근본주의 신앙의 모습이 강합니다. 이 성경 해석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그저 글자 하나하나에 문자적 독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해서 특별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일자리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 보이고 돈 버는 일에 마치 초탈한 양 보이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거나 돈 얘기 잘 꺼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의심합니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입 밖에 꺼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아닌 척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환산됩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이 지적인 능력도 연봉으로 환산되고 뛰어난 손길술도 연봉으로 환산됩니다. 오랜 경험과 연륜도 연봉으로 환산되지요.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 역시 돈으로 환산됩니다. 공을 잘 차는 운동 실력 역시 연봉으로 환산되지요.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는 사람의 목숨도 보험금으로 환산하는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도 돈으로 환산됩니까? 이 뭐 탁월한 실력으로 막 교회 재산을 막 늘리면 그 목회자의 연봉이 올라가고 교인들 다 떨고 먹으면 막 삭감되고 저는 그럼 삭감 대상입니까? 뭐 웃기만 웃고 뭐 아니라고 대답을 못하네요. 뭐 웃기만 웃으면 뭐합니까? 뭐 아니라고 대답을 못하네. 예. 이처럼요 자본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이런 자본주의라는 바다를 헤엄쳐서 살아가는데 지쳐서 그저 해변을 둘러앉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강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잠수 중이라는 핑계로 바다에 빠져서 익사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뭐 헤엄치다가 지쳤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은연 중에 예수님은 아예 바닷물에 발도 안 담그고 해변의 백사장에 머물고만 있던 분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진 분으로 오해되기도 하지요. 큰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돈벌이에 대한 거부감을, 본능적인 거부감, 내가 돈벌이에 종사하지만 이 해선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은 거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듭니다. 비유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오히려 물 위를 걸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야 따라하실 수 없으니 그저 열심히 헤엄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돈벌이 천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일을 철저히 무시하고 영혼에 대한 무의미한 말만 늘어놓는 수도사도 아니셨습니다. 대뜸 이러한 대답이 들려오지요. 아니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험 받았을 때 돌로 떡 만들라 이거 아니었냐? 그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니냐라는 반론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예수님 산상수원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반문하죠. 주로 말씀에 열심 있는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뭐 대꾸하기 참 송구스러울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이해대로 편의상 대충 해석되기보다는 언제나 성실하고 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늘 좀 정확하고 귀 기울여서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오해하죠. 걸핏하면. 성격을 통독하는 것도요 의미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입니다. 영어로는 bread alone, 빵으로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떡이면 다인지 알지요. 돈이면 다인지 압니다. 이민사회에 그런 말이 있대요. 돈 있으면 한국이 살기 제일 좋아. 그것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대학 가던데. 돈이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던데. 돈이면 결혼도 잘하던데. 돈이면 건강도 지키던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 칩시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던데. 이런 난장판에 예수님께서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또한 필요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확히 읽어야지.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염려하여 이르기를 빼먹습니까?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의 주제 자체가 아예 염려 아닙니까? 6장 25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34절, 내일 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에 있습니다. 처음에 수영 배우면요, 보통 그 25m짜리 그 레인에서 하죠. 보통 그 선수용 레인, 50m짜리 레인 있는 수영장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죠? 보통 25m 그 레인도요, 그 겁이 납니다. 하, 내가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중간에 가다가 숨 차면 어떡하나? 발이 지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생각에 잠기면 잠길수록요, 진짜로 중간에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진짜로 중간에 숨이 차게 됩니다. 염려가 발목 잡는 것이지. 차라리 잡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그저 막 푸덕푸덕푸덕 가다 보면은 손끝이, 손끝이 벽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영이 느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25m 염려가 어디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가면 되니까 25m. 염려하는 순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그라집니다. 염려하는 순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희한하게 사그라집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육신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몸이 병들어 아픈 자들을 별일 아닌 일로 취급하지 않으셨고 배고픈 자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물으시지요.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럼 뭐라고 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느냐? 나무라십니까? 나무라지 않으시죠?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부활해서 해주신 일이 고기 잡게 해주신 일입니다. 돈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일한 자들의 배고픔을 아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직접 아침상을 차려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본문 약간 뒤편이죠.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신약 2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식사를 하지 못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길에서 길 가다가 기진할까 하여서 내가 이들을 차마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에 가장 이 기본적인 문제, 빵,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취미나 이 취향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취미는 뭐예요? 라는 이 질문에다가 나는 취미가 이 밥 먹는 건데 막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지요. 밥 먹는 것은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밥 먹는 게 취미사. 그 취미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누가 그 취미로 밥을 먹습니까? 취미로 그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그 허세 부르는 사람이 있지. 허세 부리는 사람. 자기 고상한 척하고 막 나는 밥은 굶어도 막 음악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어떻게 베토벤이 없이 살아? 이어폰 탁 뺏고요. 밥 안 주고 방 안에 사흘만 가둬보세요. 그 딱 풀어주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베토벤 들을래? 밥 먹을래? 이 밥 굶는 거요.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 요즘 부모들이 오냐오냐 하면서 막 입맛에 맞춰주고 막 키 안 끌까 싶어갖고 막 따라다니면서 아한테 밥 흐미 주고 이러니까 귀한 줄 몰라갖고 막 까짓 그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지 이래 생각하지요. 진짜 애들 한번 굶겨보세요. 그 앞집에서 들어오는 밥 냄새만 맡아도 막 침이 꼬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주기도문 크게 뭐 두 덩이로 나눠지지요. 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기도를 이어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첫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람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며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밥 달라는 기도이죠. 먹을 것 달라는, 돈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사실 좀 고생한 척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사람에 대한 기도 시작하자마자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밥 달라 합니다. 예수님인데 좀 폼나게, 좀 있어 보이게, 좀 위대한 걸 먼저 구하시지.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물으시지요. 네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 솔로몬의 그 꿈에서 대답인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악을 분별하도록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야, 꿈인데요, 그죠? 제가 꿈에서 하나님 만나면 뭐 그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이래 하십지. 예. 하나님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뿐만이 아니라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없을 부귀 영광 너가 누리게 해주겠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근데 이 뭐예요? 없어 보이게. 솔로몬처럼 좀 멋들어지게. 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시고 빌어먹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뿐 아니라 우리 중에도 오늘 그 기도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 소위 멋들어지게 잘합니까? 이게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람을 위해 한다는 기도가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 이런 말 하지요. 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이가. 이 말에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뭔가 내키지 않는데요. 뭔가 즐겁지 않지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먹고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스스로가 위선자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런 사실을 간과해서 많이 위선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속적인 일로 치부합니다. 다 먹고 살고 있으면서 그 일이 마치 금기시되는 양 여깁니다. 교회에서는 언급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가장 첫 번째 입을 떼자마자 나온 기도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늘 양식, 하늘 양식 하며 위선적인 모습 보일 때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중요한데 세상에서 하는 일 부끄러운 일로 여깁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도 대부분 뭐 직장 다니고 사업체 운영하고 뭐 이 일 저 일 하며 생계 꾸려가는 분들 아닙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짓 뭐 그렇게 막 신나고 그 뭐 즐겁습니까? 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막 나 너무 신난다 막. 내일 월요일인데 막 출근 생각하면 막 너무 두근거려 신나고 아이 보고 싶다 회사 사람 막. 막 빨리 가게 문 열고 빨리 손님들 만나고 싶다. 아유 막 진상 손님이라도 만나면 너무 기쁘다. 막 이런 분 계십니까? 진상 손님 만나도요 욕 안 하고 그 막 참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퀴즈 하나 낼게요. 그 맞춰 보세요. 그 목사는 그 진상 손님 안 마주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 같지요? 퀴즈입니다. 뭐 알아서들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일들도 겪어내는 까닭, 뭐 별다른 위대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일 때문입니다. 먹고 살려고 진상 손님도 참고요, 먹고 살라고 얼굴 보기 싫은 사람 만납니다. 먹고 살라고 속에 없는 소리도 하고요, 때때로 비위 맞춰주는 소리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 쓸데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를 어설프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이해해서 마치 돈벌이 푹 빠져서 먹고 사는 데만 또 의미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과 다른 이 관점이 녹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 주시옵고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일에만 빠져서요, 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이미 세속화된 교인들은요, 이 주시옵고의 의미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요, 구하지 않고 쟁취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 손으로 법니다. 내가 내 손으로 쟁취합니다. 내 손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요, 세상에 익사하지 않고 헤엄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옛 믿음의 선조들도 날마다 뜨는 이 똑같은 태양을 보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철마다 피고 지는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했습니다. 그저 시간되니 해 뜨고 그저 철이 바뀌어 꽃이 폈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질서, 즉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벌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마땅히 얻은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언제나 따랐습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순서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렇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첫 파트, 두 번째 파트가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뒤에 이렇게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지요.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시며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 실제로 이 기도문에서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 이 똑같은 부분은 딱 양식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양식이라는 말, 즉 밥이나 이 뭐 돈이라는 말 빼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필요한 돈, 내가 내 손으로 번다 하지만요, 신자들은 자신의 육신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또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간구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이처럼 우리, 이웃, 지체들에 대한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간구는 다 우리지요. 주기도문 사람에 대한 파트는 싹 다 우리 아닙니까? 나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지요. 다 나 아닙니까? 내가 취직하기 원하고요. 내가 학교 가기 원하고, 뭐 저 사람 상관없고요. 내가 돈 벌기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 원하고, 남은 상관없어요. 그 슬램덩크라는 그 옛날에 유명한 만화책이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대사가 그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입니다. 이 농구 슛을 할 때요, 그 왼손은 그저 받치고 오른손만 싹 그 스냅으로 던진다는 표현,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 참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괜히 그 농구 못하는 사람이 그 따라하면 피해줍니다. 그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농구 못하는 사람 두 손으로 힘껏 던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왼손은 거들 뿐이 아니라요, 남은 거들 뿐 아닙니까? 남이 왜 존재해요? 나를 위해 존재하지요. 그 전문 용어도 있대요. 갑질이라고. 지금 그 뭐 갑질을 못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내 자식은 좀 나중에 갑질하는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니라 이 기도에 나가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자들의 삶 가운데도 주기도문이 아니라 세상의 주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입니다. 내 자식에게입니다. 하나님 바쁘시면요, 굳이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해주세요. 내 자식한테는 주세요. 그 바로 선앙당에 촉혀놓고 물 떠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셨습니다. 내 가족 내 새끼에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따라서 이 기도는 신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피로를 부정하지 않으시며 돈벌이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으시며 위선자가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배고프면 공부도 못하고요. 음악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운동도 못합니다. 먼저 그 배가 차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밥도 사 먹고요. 반찬도 사고 공부도 좀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치시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첫 마디는 지혜와 총명과 같은 고상한 가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밥을 달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인간의 돈벌이에 대한 애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배고픈 서러움, 돈 없는 서러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배고픈 사람들을 가장 가엽게 여긴 분이셨습니다. 저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내가 걱정돼서 배굶긴 채 못 보내겠다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인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시옵고. 내가 내 몸 굴려 일하지만 내가 버는 것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표현과 현재의 다른 표현입니다. 영국에서 돈 벌어온다라는 표현 뭐라고 합니까? 표현 중에 bring home the bacon 이라는 표현이죠. 집에 베이컨을 가져온다. 이 세상의 표현입니다. bring, 가져온다 라고 합니다. 마치 내가 이래서 맡겨둔 것, 찾아오는 것 당연한 양 말합니다. bring home the bacon.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 헌금하지. 헌금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피땀 흘려 벌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 인정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것 마땅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시인하는 이 겸손한 종의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나의 돈벌이가 아닌 우리의 돈벌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경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에 관하여는 있고 나에 관하여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나는 없고 우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애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우리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좋게 말해 개인주의라고 포장하면서 나에 대해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뭐 자신을 돌아보라. 네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라. 네 자신을 생각해라며 에고 속으로 우리 자신을 가둬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끄집어내어 우리를 보게 만드십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그저 엎어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웃고만 있지 말고 우리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와 문화, 정치, 예술, 경제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침투해야 합니다. 부당한 정치, 나만 생각하는 경제 원리가 작동된다면 신자들은 그곳에 들어가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이 돈벌이를 하찮게 여기지 않되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헤엄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고프고 돈 없는 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돈벌이를 하며 살아가며 마음 다칠 날 많고 또한 정신을 못 차리고 세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헤엄쳐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돈벌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애쓰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서의 돈벌이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